예수님은 나는요 모든 문제 할렐루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모양인데 TV 프로그램에서 기업 회장들을 초청해가지고 특강하는 순서들이 있었나 봐요. 별로 재미는 없지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저 맥도날드 회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끝나니까 막 맥도날드에서 만든 그저 뭐 햄버거 있잖아요. 수백 개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회중을 향해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또 코카콜라 사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뭐 코카콜라 그 병으로 던지면 사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 그거 받아 먹으려고. 미국도 한국하고 비슷한가 봐요. 과자 회사에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과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래, 기뻐하고 막 박수 치고 야단 났어요. 아,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 별에는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가 했더니, 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와서 칼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왔나 봐요. 웃도 안 하네. 좀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뭔가를 받는 데 관심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나 삶이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요, 거대한 IT 기업이잖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이 무엇을 자주 검색하는지를 주시해 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자꾸 광고로 보여주고 쇼핑 같은 것을 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검색하느냐가 곧 그 사람 자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뭘 그렇게 자꾸 검색을 하시고 혼자 계실 때 뭘 쳐다보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데 방금 이 사람들처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득이 되면 따라가고 손해가 되면 포기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하고 전부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못 벗어나면은 결국 내 자신의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문화화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런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무속, 점술, 뭐 우상성기는 이런 문화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는 결말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수준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사람들이 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한국보다 잘 산 나라 아니냐. 여기서 살면서 그저 코리안 타운에 가니까요. 진짜 간판이 전부 한글로 간판이 쫙 달려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봤는지 한국에, 미국에 왔으면 미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 백성이 왜 우리나라 말을 안 쓰고 너희들 나라 말 쓰려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사냐. 이제 그런 정책을 아마 트럼프가 쓰는가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멕시칸 사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왔으면 무조건 영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해가지고 서로 대화되고 살아야지. 지나 같이 입을 지나가는데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서울도 상당히 인심이 각박하다. 근데 이제 팔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인정물이 없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은 조국도 떠났지, 서울도 떠났지, 고향도 떠났지, 외국이지,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더 그렇게 각박하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좀 세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나와서 멘트를 한데 보니까, 이번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진짜 큰 도전을 받았다. 우리가 제대로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저 춘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무슨 도시입니까? 그 학교, 고등학교 세워진 얘기, 이사당과 관계해서 세워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 통해서 2불씩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학교를 3만 불을 모아서 전쟁하는, 생명 걸고 전쟁하면서 2불씩 내가지고 그 학교를 지어줬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했고, 근데 그걸 볼 때, 이 사단장이, 그 이름 제가 잊어먹었지만, 지나가다가 전쟁 지금 그 지휘하러 전쟁터로 가면서 보니까, 이 사단장이 보니까 말이에요. 허연 천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런닝급 바람이, 어떤 애들은 거의 웃도도 못 입었는데, 쭉 모두 줄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앞에 나와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전쟁터로 나가던 그분이 큰 감동을 받았대요. 이야,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민족이구나. 어떻게 전쟁 쪽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려고 가르치고 그러냐 이거지. 그래 감동을 모아가지고 자기 참모들 보고 우리가 그 학교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내지 못하지만 2불씩 도네이션을 하자. 2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쯤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2,500원쯤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다 우리 병사들이 다 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병사들이요. 2불 더 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니 더 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 모았는데 그거 다 막 이게 그걸 저 철물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잘하거든요.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그게 3만 불이 모였대요. 그 병사 가운데 또 장교 가운데 이 설계 기가 막히게 하는 설계가도 있었고 뭐 건축가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공병대대가 와서 해가지고요. 학교를 멋지게 탁 지어줬어요.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10불씩만 내면은 7,000명만 내면은 여기 RU가 운영되고 남는다. 뭐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돈 보내줘야 되고 돈 받아오냐. 자존심도 없냐, 당신들은. 진짜 구원은 받은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 맞냐? 막 해서 좀 세게 했어. 그랬더니 나도 흥분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하도 안 하길래. 아니 우리가 나도 50만 원 냈다니 50만 원 지금 월 내려면 그 진짜 허리띠 메고 매야 돼요. 아 근데 한번 들었는데 그 재정 국장이 왔는데 돈 1불도 안 냈어 자기는. 에이씨 그때부터 나도 안 내버렸지. 그래서 나 안 냈다. 정이 그 자리에 앉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도 뭐 내가 이름 안 됐지만은 지는 양심이 있었겠지. 그래서 막 얘기했다니까 구원 받을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지. 정말 당신 하나님 자녀 맞냐? 우리 인생이 그 사람 그, 이게 뭐 부동산 업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은 뭐 자기가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결단이 문제인 거예요. 예, 주님의 소원, 주님의 명령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가닳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내 생각은 복음만을 위하여 이한 생명, 한 번뿐인 내 생명 복음만을 위하여 난 그렇게 내 카톡에 이니셜 정해서 한테 띄워놨다 못 봤냐 그러면서 되게 했거든요. 까지 내가 또 오겠냐 싶어가지고 세게 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좀 눈물도 흘리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재산 다 내놓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 그 학교를 위해서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돌려드려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뭘 그러니까 아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아파트 그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쩌려고 그러지 참 그 참 할 사람을 안 하고 못 할 사람을 하고 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 내가 그래서. 내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지금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 낮인지 밤인지 지금 눈이 붓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와가지고 뭘 내놓으면서 나도 300일에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오신 거 있죠. 내가 이 봉투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 둘째가 이 장이 꼬여가지고 죽어가는데 뭐 밤새 배가 아프다 뒹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로서 얻고 뛰었죠. 그것이 고대병원이에요. 밤새 울고 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나는 그날에 주일날에 설교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장이 꼬였기 때문에 풀어 도저히 풀려도 안 풀어요. 풀었어요. 아이 어린 이제 9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날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여기 하려고 여기 강대상에 지금 내가 이제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의자에 앉지만 난 항상 엎드려 이렇게 앉는 사람인데 물을 딱 끓었더니 그래 너는 네 딸 참 사랑하네 그러면서 네가 날 위해서 그렇게 빛내봤냐? 너 날 위해서 그렇게 해봤어? 왜 안 되니까요. 오만지 다 찾아야겠다니까. 돈 없으면 입원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마침 신협에서 빌려 무조건 주더라고. 봉투에 담았다가 목사님 자 여기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오 아버지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도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죽었던 허물과제로 죽었던 내 생명 살려주었고 구원이 다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부활해서 그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상관없는 얘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소원과 그 관심과 그분의 명령이 뭔가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사실은 후대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요,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주님의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 일곱 가지를 딱 선택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증거를 보여준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선지자의 제사장 왕으로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거 발견 못하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 뭐 정의를 말하고 뭐 옳은 것을 찾고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대답했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 같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 무언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 때문에 해방 신학 나오고 민중 신학 나오고 정치 신학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래 하십니까? 물론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그 바른 말 한 것은 너 지금 있는 그 자리 마귀 따라가고 악령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 너 산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 말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안 것도요.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중요한 분들 내가 이렇지만은 마음 아프지만 후회는 안 한 겁니다. 왜냐? 정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말이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정치신학해야 되고 민중신학해야 되고 말하자면 해방신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역할인 줄 알고 막 외치고 그래요. 아니요. 선지자들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 산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하면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났다면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되질 않아. 그런 말 한 거 보면 이야 진짜네 진짜 그런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훈련을 계속 주님은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맡기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했던 것이 뭐냐면 후대예요. 후대. 왜냐? 주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그냥 어른으로 하나님이가 그냥 오실 수 있잖아요. 왕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한 학자로 올 수 있잖아요. 굉장한 힘이 있는 군인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안 쓰시고 어린아이로 오셨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은혜가 아니고 어린이의 은혜, 자식의 은혜다. 여러분 자식 없는 집 보셨습니까? 진짜요. 무캐무다 들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삶이에요. 돈 벌 이유도 없잖아요. 살아갈 이유도 별로 없다니까. 근데 자식 가르치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뭐 중리산이 그러지만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겐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자식의 은혜. 부모님은 내가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살 의미를 발견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수고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됐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어린이 주일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나는 가슴에 남아있더라고. 자식의 은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달리 오해하지 마십시오만은 그렇게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았다 이 말이요. 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직접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인간인 엄마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직접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딱 기록을 했어요. 성장과 양육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30세 이후에는 공생애 활동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린아이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나오는데요. 18장 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로 막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를 대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를요. 이제 눈짓 잡고 살피는 애 말고 그 전에 아이들을 위에 돌려놓고 엄마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면 애는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 좀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주면 11조 내면 하나님이 100배 주는 거야 진짜야 그러면서 자꾸 이런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라. 14절에 뭐랍니까?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이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신데 와서 또 예수님 괴롭히냐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자꾸 뭐 축복해달라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정신 없는데 저 눈두덩이를 보라고 지금 저 영감탱이 지금 울고 있는데 저리 가라고 이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요.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축복을 하시면서 19장 13절 14절에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후대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울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좀 극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눈물 흘리면서 살아라. 저희들을 살려라.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를 살리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맞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지대한 후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으니 말씀하는 거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세복 사람들은 당대의 이 시대에 바로 세계복음화 된다고 더 이상 갈 것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한답니다. 그 애들은 아들도 안 낳고 애들 돌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당대 다 해버리니까 뭐 할 거 없지. 다음 세대 할 때 뭐 할 거 없지. 집도 지을 것 없고.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10월 28일 온다고 외치던 그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3층 집을 짓고 있더라네. 양재반 쪽에다 3층 집을 잘 짓고 있어서 기다리 찾아가서 말했대. 아, 예수님이 28일 오신다는데 그 후로는 당신 이 집 필요 없지 않냐. 그 집 나한테 남겨라 그러니까 씩 웃더래. 그놈이 완전히 다른 건 믿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천국 오는데 뭐하러 집이 필요해, 이 땅에 집이 필요해, 글쎄. 당대에 지금 복음화 이상 다 되는데 무슨 아들, 딸 낳고 그런 거 해. 그래도 걔들도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도 참 이상한 애들이야.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억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말하자면은 이 일이 세계 복음화가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주님의 최대의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한 세대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RTS를 위해서 헌금하는 날인데 마음을 담고 하세요. 좀 기도하시고요. 이게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거기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 좀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단돈 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아서 지금 1년에 10억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OMC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신학교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신학교에 정식으로 신학자를 못 모시고 있어요. 전부 목회하는 사람들 데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강사로 쓰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강사 쓰려면, 교수를 쓰려면요. 그 월급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해주냐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뭐 자꾸, 뭐,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 보고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주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지. 여기서 종들이 안 일어나면요. 내가 그 장목사님 아들이 너무 잘하길래 내가 그 아들 보면서 장목사 달리 봤다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나게 대접을 나한테 잘하더라고요. 당신 후대에게까지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이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와가지고 당장 우리 신학교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 미국에서 다 졸업했어요. 와가지고 저는 바로 신학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현장 좀 보고요. 이제까지 계속 캠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2년을 보더니 얘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2학년 됐어요. 내가 가만히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요. 모일 때마다 차 나가서 자기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 말,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어디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 아, 제가 앞으로 이게 기대가 되는 아이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딱 그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자기 집 다 팔았대. 부산에 있는 빌딩 다 팔아가지고 거기 이제 아마 투자를 할 생각인가 보더라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신학교를 위해서 내놓고 교회에서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갈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또 세우라고 재생산을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바로 후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롱 여러분, 주님이 최고 관심을 기울였던 후대에게 우리도 최고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건물 6층이에요. 이게 9층입니다. 이게 지하 3층, 지상 6층이니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한 주일에. 갈라지는 없는지, 비새는 데는 없는지, 오시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주중에 나도 좋고, 주일날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저기 나와서, 우리 영태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봐가지고, 유치부는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할 일은 없는지 중고등부, 어린이부, 대청부 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라고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는 직분을 준 것은 이 교회를 그렇게 돌보라고. 그러면서 약지만 나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방황하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주님을 붙잡았는데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다고 얘기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짜장면도 한 번씩 사주고 힘 빠져 있는 애들을 봐요. 우리 냄새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기만 하면 우리 맨날 인사하죠.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맞지?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행복하면서 즐거우면서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손한식 집사님도 할 일이 있어요. 손한식 집사님은 이 명상을 해본 분이에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좀 몸은 불편하지만은 우리 렘넌트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왜 그걸 배우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치유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요, 그 결과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후대 현장에서 들어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키우는 응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관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후대운동을 두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곱 렘넌트를 비롯해서 많은데 구약 때 응답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후대 살리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서도 요셉이 자기가 천명이 후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그 거룩한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나를 팔았다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후대 멸망의 위기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시대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을 알고 인도를 제대로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고 회당은 교회와 학교의 역할을 동시에 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이 요원이 생기면 일꾼이 생기면 데리고 계속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렘넌트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가보면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전부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만 있어요. 우리도 성전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 신약교회는 시나고개 회당 개념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여기서 뭐 때로는 춤도 추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잔치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회당이었습니다. 성전도 맞지만은 회당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후대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다 이게 장소는 마련했거든요. 후대를 길러내는데 적절한 그런 거 마련했어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고백했어요. 아,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 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유가 많지만 그 사람은 이유가 없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자기는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고. 영국에 사는 청년이 여기다 등록하고 갔다니까요. 나를 이 교회 교인으로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또 오면 또 여기 올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또 후대의 후대를 여기서 내 신앙 믿음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내 신앙의 고향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원은 말 그대로 도서관 같은 거, 학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두거란 인물이 나옵니다. 메시지를 듣다가 졸다가 3층 누에서 걸터앉아서 보다가 듣다가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덥기도 했나 보지. 그러니까 거기 걸터앉아서 보다가 떨어 죽어버렸다니까요. 바울이 쫓아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가 죽지는 않았다. 곧 깨어날 테니 안심하라. 그리고 밤이 깊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보통 사람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날이 새면 갈 참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깊도록 얘기하는데 거기는 요원들만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 유두고 렘넌트가 거기에 참여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는 지금 우리 보는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 보면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인지 아이인지 뭐 청년인지 모르지만 일단 렘넌트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요원들만 모이는 그곳에. 그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확실한 것은 바울의 제자 중에 이런 렘넌트 청소년도 끼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기뽀는 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역시 일찍부터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는 아마 전도사님이나 젊은 목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바울 팀을 통해서 세워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후대가 후대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인도할 것이다. 이번에 이 WRC에 보냈는데 보니까 돈 들어간다 그러면서 WRC만 참석하지 리더 수련에는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WRC를 하는 거는 그 1,000명, 그들을 인도할 그 1,000명을, 그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17,000명을 그 1,000명이 다 케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서밋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을, 그 서밋들이 리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7,000, 8,000명이 집회를 하는데 한끈의 사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겁니다. 그들은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굉장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돈 들어가니까. 에이구. 쓸 때 안 쓸 때를 알아야 돼요. 할 것 안 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떠져야죠.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 보내놓으면 우리 아이가 혹시 리더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신청해서 해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집에 오면 뭘 할지 다 알아버려요. 사람들 딱 모이면 자기가 뭘 할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다 학생들이 모였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지휘자를 찾고, 지휘자를 찾고, 지금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 장모사 아들은 쫓아나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이제 바이올린도 그냥 가르쳐준대. 넌 돈 좀 받으라. 왜 그냥 가르쳐주냐. 내가 자꾸 그래도 아닙니다. 그럼 그냥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안 해. 그리고 저 밑에 올겐 이보다 이거 다 똑같은 올겐이에요. 그 좋은 겁니다. 그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치라고 내가 벌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건 장가 놓지도 않아요. 하다 고장 나면 또 고쳐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나는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밥통이 아니잖아요. 밥벌레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의 후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임직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진짜로 내가 목사도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청산 저 깊숙이 들어가면 그 부대 저 밑자락에 그 개울이 흐르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조그마한 게 지금 없어졌어요. 영도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흐르는 냇간 물을 그냥 떠먹고 그래도 나 안 죽었잖아요. 근데 흐르는 내 물만 떠먹고 열흘 동안을 하나님 제가 목사되도 됩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모자란 사람 주의 종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막 계속 열흘 동안을 부르면서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그래도 임직을 받으려면 심야기도 한 번이라도 와야지. 기도도 안 하지, 성령도 안 하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직원들만 있으면, 나 같은 직원만 있으면 이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잘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점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망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될 거야. 뭐 안 될 거 뭐 있어. 그 두 가지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 속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한 시간이라도 내가 부름받았는데 정말 내가 이때 돼야 됩니까? 기도를 해봐야지. 밥은 못 굶더라도. 지금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살쪄가지고 죽지. 생각하면 후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아요.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대를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바라보고 훈련시켜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복음으로 보고 도와주고 살리려, 그러면서 자꾸만 훈련 속으로 인도받게 해줘야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저절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호텔에 전에 알던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아들 셋이 자랐는데 그 부인이 사모님인데 키는 조그만한 분이 생각하시면 이 랩런트를 키운 거예요. 한번 만나서 사모님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아이 하나 키워주지 않겠어요? 그냥 키워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셋을 키우고 났더니 기진맥진해서 저는 못해요. 이번에 만났더니 목사님은 그래요. 제 목사님 말 못 들어주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가기만 하면 고구마를 잘 삶아가지고 늘 주고 그랬거든요. 아들 셋을 키웠는데 하나는 이상이고 둘째는 이삭이고 셋째는 이사예요. 이사야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럴 때 만났는데 얘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요. 큰아이는 은행 그 파이낸셜에 중요한 간부가 되고요. 벌써.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200만 불은 못 되고요. 한 18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30도 아직 안 됐는데. 걔는 내가 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좀 성질 급하고 좀 아직 서툴어요. 그러니까 지가 주부 다 만들어줘요. 아빠 고생한다고. 중학교 2학년. 주부를 다 만들어준다니까. 교회 가서 청소를 다 해. 문 열고 닫는 걸 지가 다 해. 괜찮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 교회는 집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냐? 그러니까. 계시지만 모두 바쁘시잖아요.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지만 걔한테는 반드시 내 용돈을 줬어요. 얘야, 정말 네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너 목사 될래?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도울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이 되고 동생은 둘째는 지금 의사가 된다고 지금 의사 거의 의대를 졸업반에 있고요. 셋째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재직을 했대요.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 볼 때 자기들은 좀 부족하고 어려웠지만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걸 보니까 야, 이번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만큼 축복해주면서 내 아이들 이름도 잘 내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내가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 우리 참사랑 가로 여러분,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밤을 담읍시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힘들었지만은 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울 때가 없을 때 와서 실컷 울 수 있는 장소를 주었고 너무 피곤할 때 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를 줬고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해주셨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는 위대한 우리 선배들과 우리 부모들을 두었다고 저들이 고백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세계 살리는 위대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달 맞이해서 주님의 소원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이 얼마 남은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소원을 따라 살게 해주시며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이 수도권과 민족 살리는 교회로 세계 그 어딘가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